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참 잘 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까지도 잘 아는 그런 이야기죠. 왜 그럴까요? 그만큼 사람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 그런 교훈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원수 믿기 쉬운 세상 속에서 그러나 그 역으로 원수같이 지내던 자를 참 이웃으로 두라 하는 그런 메시지가 우리에게 비록 힘들지만 실질적으로는 힘들지만 너무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천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그 말이 너무 아름답고 우리를 정죄시키고 주의를 환기시켜주는 그런 교훈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교훈은 믿는 자들 외에 안 믿는 자들에게까지도 이렇게 알려지고 또 선교단체 중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선교회가 있어서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죠. 그 동기를 보고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돕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굿 사마리탄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감을 가지고 이 털사에도 보게 되어지면 의사 선생님들이 그 퇴근하고 난 다음에 저 다운타운 지나 저 북쪽에 보게 되어지면 어떤 쇼핑몰 한 곳을 이렇게 빌려서 무료로 치과 치료나 또 여러 가지 치료들을 하는 해주는 그런 것을 봅니다. 약도 무료로 주고요. 근데 물론 이제 워낙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치료를 받으려면 상당히 좀 기다려야 되는 단점은 있습니다만 퇴근하고 나서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최소한 두 번씩 나오셔가지고 치과나 여러 가지 다른 이런 질병들을 무료로 약이고 어떤 것이고 다 무료로 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감동이 그만큼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에게 크게 끼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그러나 좀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아 그렇구나 하고 쉽게 이해가 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스라엘 민족은요 원래 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에 의해서 두 나라로 나뉩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갈려진 나라는 이스라엘이라 그냥 불렀고요. 또 남쪽에 있는 나라는 유다지파로 형성이 됐기 때문에 유다다 이렇게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망하기를 어느 나라가 먼저 망했냐면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한 200년가량 먼저 망한 것 같아요. 유다보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근데 멸망을 시키고 나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얘네들 가만 놔뒀다가는 너무 규합을 잘하니까 또 똘똘 뭉쳐서 전쟁이라도 일으키면 안 되니까 얘들 흩자 해서 다른 민족들을 그 땅으로 이주시키고 그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딴 데로 흩어버리고 하다 보니까 민족의 정체성이 상당히 흐려지는 그런 일이 생기고 말았죠. 그러나 그렇게 강권적으로 한다고 해도 워낙에 그곳에 뿌리를 박고 오랜 동안 살아온 그들이었기에 이스라엘 민족이라고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소속감을 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정체감을 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노력도 좀 했던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그러나 그 남쪽에서 유다의 나라를 이루고 살았던 그들은 그들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더 이상 우리 민족 아니야.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다른 민족과의 결혼이라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결혼이나 이런 것을 상당히 죄로 여겼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압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머리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북쪽 지역에 갈릴리 지역으로 갈 때도 바로 올라가면 갈릴리 지역으로 갈 수가 있는데 삥 돌아가지고 동쪽으로 삥 돌아서 돌아다녔어요. 글로는 발도 안 딛는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복음서를 좀 읽어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유대 바로 위에 과거 이스라엘 땅이었던 그쪽으로 이렇게 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들 놀래잖아요. 당시로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땅에 간다는 게 이건 말이 안 돼. 그 더러운 땅이 왜 가냐 이런 이었죠.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참 무시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역사적 상황이 이어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니까 상당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아주 쇼킹한 그런 일이 되고 말았죠. 자,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 중에 하나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여리고라고 하는 곳으로 이렇게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산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길이 험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성으로 내려가는 길은요, 실질적으로 강도가 굉장히 많이 출몰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무시무시한 살인사건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 계속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내려가는데 결국 이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때려서 그만 죽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이때 두 사람이 지나가게 되는데 먼저는 누가 지나갔냐면 제사장 그 다음에 레위인 이렇게 저들이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당시에 제사장 레위인 그러면 가장 모범적인 사람,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저들이 그냥 지나갑니다. 오늘 보니까 지나가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뭐 바쁘기도 하고 그랬겠지만 율법에 시체는 만지지도 마라. 레위인들은 성직자들은 시체도 만지지 마라. 부정한 것은 만지지도 마라. 그거 핑계대고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뒤에 예수님께서 교훈해 주신 것을 알지만은 사랑이 먼저이지 율법이 먼저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완전한 율법은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결론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어떤 행위를 하고 안 하고가 진정한 어떠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완전한 하나님의 율법이 또 열매가 된다는 사실이죠. 자, 이때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참 그 땅으로 발도 디디지 않는 곳인데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33절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무시를 받는 사람, 그렇게 욕을 먹는 사람, 자기가 실제로 무슨 죄를 짓는 건 아니지만 그런 어떤 역사적 환경에 밀려서 원치 않는 미움과 무시를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인 이 사람이 그렇게 무시했던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인 이 사람을 정말 이 사람은 정말 무시하고 가도 됐을 것입니다. 에이, 우리의 원수, 우리를 무시하고 살더니 꼴 좋다 하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뭐 고민할 그럴 겨를도 없이 저의 다친 곳을 치료해주고 그것도 주막으로 데려가서 자기의 많은 돈을 들여서 그를 치료해주라. 마치 자기의 가족이 부상을 당한 것처럼 봉변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돌보아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사람이 참된 이웃이다라고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제자들은 그래도 말은 옳은데 어떻게 사마리아인이 더러운 사마리아인이 우리의 이웃이 되겠는가라는 이성을 못 이기고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간접적으로 그냥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 않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억지로 대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린 여기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야,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6절에 예수님 그렇게 물었을 때에 그 마음에 감동이 있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100% 억셉을 했다면 받아들였다면 깨달았다면 네, 사마리아인입니다. 네, 그 좋은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다시 말씀 보십니다. 37절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을 직접 입으로 시인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 아집스러운, 이 고집스러운 이 자존심, 정말 이웃사랑에 아주 좋지 못한 요사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중심으로 사랑하면, 내 중심으로 사랑하면 내 평가에 의해서 사랑을 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이웃사랑을 절대로 우리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기를 그의 제자들을 통해 주님께서 직접 고백을 받으신 것처럼 27절에 보면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저들이 직접 그것을 고백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절단하고 재단해서 내가 사랑할 만한 나에게 유익이 될 만한 나하고 잘 지낼 만한 사람에게는 내 몸처럼 그를 돌볼 수 있고 사랑할 수는 있어도 나에게 정말 원수가 되고 나에게 피해를 준 자는 결단코 그럴 수 없습니다 라는 가로열고 가로치고 하는 자기만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로 해석하는 법이 있다라면 참 하나님의 귀한 이웃사랑 가르쳐준 이웃사랑은 우리 가운데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자비를 베푼 이이다. 머리로는 깨닫는데 마음으로는 이웃을 사랑하지를 못하는 이런 상태에 멈춰져 있는 이 제자들과 똑같은 모습의 우리를 한번 이 속에 넣어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답답하지 않으세요? 아이고 이 자존심에 아 그 사마리아인요 하면 될 거를 그거를 마지 못해서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 억지로 대답을 하다니 못난이들하고 좀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마음이 우리도 모르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가장 큰 강령이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라고 하는 위대한 그 율법 바로 똑같은 문장 아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묶어서 패키지로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래야 내 구원을 이루리리까지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상당한 심각성을 오늘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야 되는데 아니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비기신 거를 어떻게 하자. 아이고, 많은 거 봐. 저런 분처럼 저거 봐. 그럼 그렇지. 에이, 사랑 못해. 아이고, 저걸 웃자. 여러분 웃으시는 거 보니까 경험이 있나 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심각하고 실질적으로 느끼며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열심히 지키고 주여 하고 간증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것은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래 하려고 했는데 안 돼 그리고는 더 이상 진전하지 않고 그냥 그 상태로 묻어두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그대로 묻어두고 있는 것 정말 싫어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묻고 하는 그 대답 가운데에 이런 말씀을 주님이 강조하신 것이 있어요. 문화를 받고 달란트를 받은 자들이 그것을 땅에 묻어놓고 묵힌 자가 있는가 하면 그것을 벌어서 두 배나 남겨 그 주인에게 돌려준 일화를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어떻게 충성되게 일하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께 귀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놔두는 것 하나님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뭔가 그것을 뒤집어 엎고 갈고 엎어서 새롭게 하고 그 열매를 맺어가는 열매의 신앙을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자 그것을 말려버리셨습니다. 열매 없는 신앙. 룩스고 크고 가지도 많고 잎도 많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사실 그때는 열매를 맺는 시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나무의 속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네가 열매를 맺을 만한 아무런 양분이 그 속에 저축이 안 돼 있구나. 말려버리셨어요. 열매를 맺는 시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을 보시고 너는 열매 못 맺는 나무구나. 쓸데없다. 말라버려라. 자리만 차지했구나. 새로운 유실수 나무 열매 맺을 수 있는 무화과나무를 심는 게 낫겠다. 한번 말려버리신 겁니다. 우리의 속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의 열매 아주 많습니다. 수십 년 믿습니다. 많은 일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만한 것이 우리 속에 저장되어 있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씨가 없습니다. 사랑으로 씨앗을 심으면 온갖 무성한 열매들이 맺습니다. 천국이 우리 안에 맺혀집니다. 천국이 우리 안에 열매를 맺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우리를 통해 쉼을 얻고 누구든지 우리를 통해 회복을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되는데 마음으로는 안 돼요 라고 끝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기 이 말씀을 이렇게 하며 저들의 입술로 맨 처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라는 것을 대답을 미리 하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 말을 이끌어내신 다음에 나중에 그의 참된 이웃이 누구냐 너의 참된 이웃이 누구냐라고 또 물어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대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실천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뜻인 것입니다. 입술로만 끝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용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용서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주거니 받거니 했는데 많은 말씀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중에 많은 말씀은 뭐냐면 용서는 이해하면서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맨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미웠는데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그 사람을 다시 잘 지켜보니까 그의 성장 과정이나 그의 삶 가운데 정말 피치 못할 상황이나 상처받은 것 등등으로 인해 복합적으로 되어져서 나에게 씻을 수 없는 혹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피해를 주었지만 듣고 보니 이해가 가는구나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할 때 이해가 갑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해보면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가 되어지면서 용서가 되어집니다 하는 분도 있었고요. 이해도 되지 않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덮기로 했습니다. 주로 부모 자식 간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뭐 잘한 거 없지만 계속 잘못하지만 끝까지 우리를 품어주신 것처럼 사랑함으로 용서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저는 용서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용서는 가슴에 박힌 못을 빼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못이 박히면 빼내야 됩니까? 아니면 그대로 놔둬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가슴에 못이 박혔으면 빨리 빼내야 됩니까? 그대로 놔둬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죽고 사는 문제 아닐까요? 죽고 사는 문제 아닐까요? 빼내야 되죠. 빼내야 빨리 상처가 아물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에이 귀찮다. 뽑으려니까 아프고 힘들다. 안 뽑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되면 계속 이 대못이 우리의 가슴에 박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어떻게 옷을 갈아입어야 될까요? 이것을 빼내고 다시 입을 때 구멍을 뚫어서 또 끼워놓고 무슨 물건을 들어서 옮기고 뭐 할 때마다 얼마나 걸리적거리고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못이 박힌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너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미련맞게도 이것이 내 인생이려니 하고 그것을 나의 몸의 일부가 된 것이냐 붙들고 살아가게 됩니다.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을 못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자유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나중엔 이것이 내 것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요. 용서하지 못하면요. 그 용서하지 못하는 그 기질이 나의 기질이 되고 맙니다. 한번 용서하지 못하고 부르던 그 마음은요. 그 사람에게만 그때만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그가 나에게 뭔가 피해를 줬다라고 생각하면 쉽게 용서가 되진 않습니다. 불을 떨게 됩니다. 내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했는데 내게 이럴 수 있는가? 라고 하며 용서할 수 없는 기질이 내 기질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 얻어맞은 사람은 다리 피고 살아도 자도 자, 때린 사람은 다리를 어떻게 하고 잔다고 그래요? 옛날 속담이? 예, 웅크리고 잔다고 그러죠. 때리고 나서 미안하고 안 돼가지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수십 년 오랫동안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끌어안고 살게 되어지면 그 마음이 자유하지 못합니다. 정말 크게 즐거워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만한 때 자꾸만 자격지심이 생깁니다. 찔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유하며 기뻐하며 할렐루야 외칠 만한 때 마음은 기쁜데 솔직히 찔려가지고 손을 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지 못합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람을 품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손해를 주고 얼마나 우리의 자유를 제약하고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점점점 이 못이 우리 속에 파고들어가면서 우리의 심장을 마비시키고 말지 모릅니다. 오늘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야 내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본 어게인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울부짖으며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 그렇게 나가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하나님을 목 터지게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노력할지라도 아직도 여러분에게 원수가 남아있다라면 여러분 마음껏 원수가 남아있다라면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여기 있는 분들 100이면 100 다 원수가 하나씩은 있어요. 있습니다. 그 몸의 정도의 차이는 좀 클지는 몰라도 바로 오늘도 원수를 만들어 놓고 왔을지도 몰라요. 오죽했으면 종교에서 뺨맞고 한강에다 와놔가지고 화풀이 한다는 이야기가 생겼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도무지 상식적으로 도무지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미움의 대상들, 풀지 못하게 만드는 이웃의 대상들이 있을지라도 오늘날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라도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의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러면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참 감명을 받았어요. 내 생각으로만 그를 내 속으로만 용서하고 입술로만 그분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그분에게 뭔가 선한 것을 베풀었답니다. 그분을 끌어안아주고 그분에게 좋은 것을 주었다랍니다. 그랬더니 자기의 마음으로만 풀고 자기의 몸으로만 용서 그런 마음으로만 용서하고 자기 입술로만 용서했던 때하고는 또 다른 기쁨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를 좋아할 수 있고 아낄 수 있는 마음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동반하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다 나은 자리에 있어서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정도 이것을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 부상당한 유대인에게 행한 것을 가만히 보면 역으로 말하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자가 진정한 구원받은 자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가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자마자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34절에 보면 가까이 가서 총각을 다투었습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말도 안 했습니다. 다친 것을 보자마자 그가 유대인인지 누군지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기 때문에 십중팔구 이 사람은 유대인이. 그러나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기름과 포도주, 다시 말하면 상처를 소독하고 그것이 아물 수 있는 아주 가장 필요한 약을 그에게 발라주어 생명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꼭 자기가 넘어진 것 같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친 것처럼. 자, 여러분 우리가 가다가 손가락에 못이 싹 긁혔어요. 그러면 그 손 어떡합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입에다 확 놉니다. 자기도 모르게 침을 발라요. 그래서 균을 죽이고 보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손으로 감싸줍니다. 화장실 다녀오다가 그런 일을 당하면 안 되지만 하여튼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다치고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하면 우리의 몸을 방어하려고 하는 보호하려고 하는 본능의식이 얼른 튀어나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에게 마치 자기가 당한 것처럼 본능적으로 뛰어가서 이 사람을 고쳐주고 싸매주고 보호하고 가장 안전한 장소, 가장 필요한 장소로 그걸 옮겨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있는 돈을 다 털어버립니다. 이 데나리아인 돈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자기의 일당 아니 그 이상의 돈을 들여서 그를 치료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다쳤는데 여러분 죽게 생겼는데 돈을 아끼는 분 맞습니까? 제가 옛날에 신장에 돌이 생겨서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아, 몇천불을 내래요. 아깝다고 물 먹고 빼겠다고 하고는 견뎠는데 어이구 세상에 뭐 그렇게 아픈 게 다 있습니까? 들리는 말에는 여자분들이 아기를 낳는 것에 두 배에서 세 배가 아프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을 많이 존경하고 어머니를 많이 순간 존경했습니다. 이렇게 아프게 낳거나 나중에 너무 아프니까 그냥 너 아파라 하고 포기해버렸어요. 너무 아파서. 진짜 아프더라고요. 오죽했으면 참 미련하지. 수술비 아낀다고. 예. 10일 만에 12kg, 15kg가 빠졌어요, 제가. 그렇게 빼니까 여러분들 나 이뻐졌다고 많이 칭찬들을 했는데, 예. 그렇다고 또 돌생기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나중에 못 견디겠더라고. 돌리는 뭐가 없어. 그냥 수술 좀 해주세요. 아이고, 나 죽겠습니다. 그렇게 사정을 해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아니,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좋든지요. 내가 아픈 문제가 돈이 뭐고 없어요. 당장 어떻게 하고 가야지. 큰일 납니다. 여기 이 사람이 그랬어요. 자기가 다친 것처럼 유대인이 사실은 그래야 되는데 이 버림받은 자와 같은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자기가 다친 것처럼 데려다가 싸매고 데려다 놓고 돈 들여서 상처를 이렇게 낫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냐? 내 몸을 내 몸같이, 내 몸을 네 몸처럼,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 긍휼히 여기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지금 필요한 것이 10입니다. 그런데 그 필요한 것을 10을 주었습니다. 아, 나는 할 일 다 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긴 것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열이라고 하는 값이 필요했는데 그것을 치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십자가를 치시고 나서 부활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제는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이 사람을 나만큼은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 필요한 것 정도는 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 사람을 나 정도까지는 끌어올려 주는 것, 바로 이것이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내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다. 이 사마리아인이 마치 자기가 다친 것처럼 최선을 다했어. 싸매고 끌어안고 돈을 들여서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와서도 또 돌아보는, 마치 자기가 다친 것처럼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생생하게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긍휼의 사랑을 온전하게 베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라는 그 표현은 우리를 적당히 동정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처럼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제 내가 행한 것보다 더한 것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때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적당히 동정하고 기분을 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만큼이라도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만큼이라도 될 수 있을까라는 사랑과 긍휼히 여김으로 그야말로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을 베푸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그 누군가에게 기준을 두고 사랑을 베풀고 용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못난 저 사람, 나에게 원수와 같은 저 사람이 나다라는 마음으로 가라시는 것. 저 사람이 나다. 저 사람이 나다. 라는 것입니다. 두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둘이를 분리해 놓았습니다. 쌍둥이 중에 한 명은 잘 자라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태어난 이 쌍둥이 중에 하나는 시름시름 죽어갑니다. 이때 간호사가 규정을 어기고 그 시름시름 앓아가는 그 아이를 그 뱃속에 같이 있던 그 형제의 인큐베이터에 넣어줍니다. 그러더니 저들이 어깨를 감싸합니다. 서로. 아마 뱃속에 그렇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죽어가던 쌍둥이 아이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를 찾았기 때문인 것이죠. 에스겔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 손에 두 지팡이가 주어질 것인데 위쪽에 있는 것은 북이스라엘이고 남쪽에 있는 것은 남유다인데 한 손에 하나님이 그 손을 그 막대기를 주시니 두 막대기가 한 막대기가 되더라.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리되는 것, 원수되는 것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를 짐승으로 개로 여겼을지라도 이웃이 되라, 아니 하나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죽을 것 같으면 살리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깨달아야 되는가를 우리는 이 모양 조명으로 상고해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것을 실천하실 때 저는 여러분 앞에 장담합니다. 자유할 것입니다. 더 큰 은혜를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 쓰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차하게 이러고 저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웃사랑, 그것은 우리 인생의 키입니다. 열쇠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를 살리면, 그를 용서하고 그를 살리면 내가 살고 하나님이 영광받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이 하나님을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는 계명만큼이나 귀한 것으로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웃사랑, 긍휼히 여기는 이웃사랑, 나처럼 만들고자 하는 이 본능적인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사 우리 가슴에 박혀있는 용서하지 못했던 모든 못을 빼앗아 던져버리고 모두와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힘으로는 이 일을 하기 어렵지만 주님 도와주시면 가능할 줄로 믿사오니 이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믿음은 이제 적게 하고 사랑을 많이 하기를 원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